서로의 봄을 일깨워주는 따스한 벗이 되고 싶은 마음 담아서 만나고 싶은 벗들에게 보내는 네 번째 편지입니다. 너무 자주 편지를 보내드리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올라옵니다. 산봄이야 치과하고 쉬면서 자신을 돌보고 깨어진 과정을 돌아보고 다시 중요한 것을 보자고 이야기할 만한 여유를 갖고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벗들은 일상의 수많은 돌멩이들을 짊어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라 숨쉴 틈도 없을 텐데 읽기 힘든 저의 많은 문장들이 돌멩이를 가득 담은 여러분 가방의 무게만 더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올라옵니다. 지금 당장 혹은 제가 보내는 그날 바로 이 편지들을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디 구석에 넣어두고 문득 생각날 때, 여유 있을 때 꺼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산봄인 저에게도 마음이 편합니다. 저는 지금 저를 추스르면서 쓰는 일종의 치유의 글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실 벗들의 입장을 세심하게 살피고 고려하면서 글을 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을 돌보고 제 필요를 채우고 제 새로운 정체성을 보호해 나갈 껍질을 한 글자 한 글자 써나가면서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 글을 읽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산봄이 벗들에게 무엇을 선물하려고 하는 것인지 말하기 전에 산봄의 인생 목적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풀어서 기록해두고 싶었습니다. 아마 저의 목적과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벗이 어디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친구를 위해 이 글을 쓰고 있나 봅니다. 제가 써드린 세 번째 편지에서 300명의 벗을 만나는 것이 산봄의 인생 목적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라면 300명이라는 숫자는 목표를 기술한 것이고 만남이라는 단어가 목적에 부합하는 표현입니다. 네, 다시 이야기 드리자면 만남이 산봄의 목적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듯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받는 만남을 갖고 싶습니다.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삶이 조금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만남 속에서 봄처럼 따스한 온기를 느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만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만남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얼핏 저를 만나보신 분은 느끼셨겠지만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 경계선을 그어두고 곁을 잘 내어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저와 따뜻한 밥 한 끼 함께 먹어본 사람은 정말 드물 것 같아요. 일이 있어야만 만나고 일이 끝나면 곧 사라지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먼저 친한 척 다가서기 어려운 선을 그어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은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는 늘 마음에 선을 그어둘고 특정한 사람에게만 그 선을 넘나들 수 있게 허락합니다. 경계를 허락 없이 넘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조금 예민하게 반응하지요. 그렇게 한 번이라도 따끔한 기운 쏘아붙이는 말을 들었던 사람은 그 이후부터 좀처럼 저에게 다가오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건 저의 성격적인 특성이 반영된 면도 있고 연약한 제 자신을, 제 자아를 보호하고자 하는 방어기제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사람이 다시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만남을 잘하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만나지 못하는 삶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홀로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무리지어 있을 때조차도 외로움을 느끼는 독특한 감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삶은 본래 고통이라는 부다의 설법을 빌려와서 이야기하자면 사람은 본래 외로움을 느끼도록 디자인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무리지어 살아가지요. 간혹 홀로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것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 그런 분들도 있지요. 아마 그런 멋진 분들은 이 편지를 읽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을 선언할 수 있을 정도의 커다란 의식을 이미 갖췄다면 우린 이렇게 편지로라도 만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천하 여러분이나 고만고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이렇게 이어지게 된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친구님,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만남이 필요할까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님,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만남이 필요할까요? 바쁜 일정 가운데 잠시 멈춰서 밥 한 끼 먹는 것도 좋긴 합니다. 만나서 무언가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몸을 돌보는 좋은 음식을 편하게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관계가 있다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을 서로 더 필요한 사람에게 주고받을 수 있다면 그처럼 좋은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밥과 물건들을 나누는 만남도 좋습니다. 그럼 마음을 돌보는 좋은 음식은 누구와 나눠 먹고 계신지요? 혹은 여러분의 자아 정체성을 돌보는 음식이나 여러분의 영혼 그런 게 있다면요. 영혼을 돌보는 음식은 누구와 나눠 먹고 있는지요? 우리의 만남은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을 나누는 만남입니까? 무엇을 나누는 만남이 되길 바라십니까? 이렇게 쓰고 보니까 도를 아십니까 같은 버전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일깨우기 위해서 글을 쓰는 것이 아닌데도 글이 이렇게 아재가 쓴 글처럼 되어버리는군요. 아직 검은 어둠이 많이 남아있는 새벽이라서 그렇습니다. 최대한 깨끗이 털어낸다 해도 다시 세상 속으로 여러분 곁으로 나아가 살아가다 보면 아니 나아가 살아가려면 다시 검댕이가 묻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속마음부터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째서인지 밥 먹는 만남에 대한 굶주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밥 한번 먹자고 해도 조금 시큰둥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더 좋은 대화를 나누는 만남에 대해서는 굶주림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TV 프로그램이나 최근에 뭘 샀는지와 같은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 말고 삶의 냄새나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굶주림이 뿌리 깊게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제 생각을 말 또는 글로 표현하는 게 참 어려웠어요. 제 안에서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엉켜있는데 이것저것 조잘조잘 자신의 생각을 잘 드러내고 표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부럽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말로 대하는 것보다 글을 읽는 게 더 편하게 다가왔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빠른 만남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글은 생각하는 것은 조금 더 저의 속도에 맞출 수 있는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리게 읽을 수 있었던 글이 쓰다 보니까 또 다르게 다가오더군요. 제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은 말보다 굉장히 느리죠. 그러니 글쓰기는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말로 표현하는 것도 힘들고 글로 표현하는 것도 힘드니 결국 표현하는 것보다 표현되지 못한 것이 많은 아이로 유년 시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제 이야기를 잘 안 들어주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표현하는 것이 느린 꼬맹이였을 뿐입니다. 제가 생각이 정리되고 표현하고 싶을 때쯤에는 친구들은 이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 그 무엇은 친구들이 관심을 가지기에는 조금 사변적이고 지금도 그렇지만 무거운 이야기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친구의 죽음을 처음 경험한 것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인 유치원 시절이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던 친구 중에서 승호라는 친구가 안타깝게도 가장 먼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저나 제 친구 중에서 그 누구도 아무도 승호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누구와도 나누지 못했어요. 매일같이 놀던 친구 한 명이 갑자기 사라져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고 그 친구의 부모님이 펑펑 정말 펑펑 우는 모습을 보았고 뭔가 평범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는데 머릿속에서 가슴속에서 뭔가 이상한 생각과 느낌이 올라왔는데 그 누구와도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이런 게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죽음을 이야기하는 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건 서로가 어떻게 이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지 비밀로 해야 한다는 그런 뭐 암묵적인 뭔가가 있었어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제 기억에 누구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냥 다들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본능적으로 삼갔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저는 학교가 좀 답답하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배우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학교에서는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국민학교,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시절부터 컴퓨터를 접했고 나중에 자라서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좀 우습긴 한데 당시에 이제 보던 컴퓨터 잡지에는 V3를 만든 안철수가 가끔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정치인이죠. 물론 전 백신 같은 것을 만드는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고 신나게 했었던 그 당시에 아주 몰두하면서 했었던 컴퓨터 게임 같은 것을 만드는 그런 프로그래머가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지금 말하는 코딩 같은 것을 배울 수가 없었고 컴퓨터 학원에서는 정보처리 기능사 시험 같은 것을 제가 준비도 했고 뭐 1차도 통과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프로그래밍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프로그래밍을 못하는 사람들이 컴퓨터를 가르쳤거든요. 베이직으로 만든 간단한 음악 같은 거, C 언어를 뭐 배우긴 했어도 그런 것들은 프로그래밍 자체는 깊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움직이는 그래픽 작업 이런 것들은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아무튼 뭔가 중요한 것을 제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만한 곳이 당시에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좀 멀리 갔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제가 뭘 배우고 싶은지 물어봐주는 분이 없었어요. 또 그걸 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게 허락해주는 어떤 그런 학교는 제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배움에 대한 필요가 프로그래밍인데 코딩인데 교사분들은 각기 자신이 가르칠 과목을 열심히 가르쳐주기에 바빴습니다. 꼭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가 뭘 배우고 싶었는지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를 안내하기 정말 힘들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도 올라와요. 교사분들은 각기 자신이 당신께서 가르칠 과목을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가르쳐주기에 바빴습니다. 말하자면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만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저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과목, 왜 그걸 가르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어 선생님이 국어가 너무 좋아서 나누고 있다는 느낌이나 수학 선생님이 숫자들의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그런 즐거움을 알고 있다거나 미술 선생님이 진정으로 그림 그리는 작업에 몰두해 있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르치고 있고 저희는 그걸 배우는 척, 가르치는 척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이런 건 아주 슬픈 만남입니다. 제가 뭘 배우고 어떻게 배우려고 하는지 그 여정을 물어봐주는 선생님을, 그런 대화를 나눠주는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건 삶을 위해 기꺼이 공부하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했던 제 어린 시절의 저에게는 크나큰 슬픔이자 아픔이었습니다. 근원적으로 우리는 모두 외로운 존재인데 이 외로운 존재들이 만나는데 더 잘 만나는 방식은 없을까요? 더 유익한 만남이 가능하진 않을까요? 배우는 이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사, 가르치는 이들을 존경하는 학생들이 만나면 뭔가 대단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하고 있고 열정을 갖춘 사람이 해당 분야에 흥미와 재능을 갖춘 어린 후배를 만나면 정말 기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물론 지금 선생님들도 듣고 계실 텐데 한계와 제약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들만큼 그런 한계와 제약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날 수 없을까요? 이렇게 만난다면 근원적인 외로움에서 완벽히 탈출할 수는 없겠지만 잠깐이라도 탈출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것 같은 그런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보낸 편지는 좀 중언부언이 많아지고 내용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저를 만나고 있겠지만 이 편지를 보면서 혹은 이 편지를 들으면서요. 저는 아직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갈피를 못 잡고 혼자서 질주하듯이 혼잣말을 하고 있나 봅니다. 그러니 오늘의 편지는 못다 한 말이 있어도 이제 이번 편지를 서서히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5천자 가까이 되는 글을 써서 읽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도 못다 한 말이 많았나 봅니다. 뭔가 제 안에서 깨어지고 나서 제가 깨어지고 나서 제 안에 있는 저 밑바닥, 저 아래 밑바닥에 있던 경험들이 마구마구 쓸려 나오고 올라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당신이 친구인 저, 당신이 당신과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신과 당신의 일이 저와 제가 하는 일이 이러한 만남들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여전히 그 바닥 아래에서도 남아 있었습니다. 만남 자체를 돕는 게 저의 목적은 아니지만 좋은 만남을 갖고 싶은 것이 저의 깊은 갈망입니다. 그리고 그런 만남들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을 300명 정도 만나보고 싶다는 게 저의 목표이자 제 인생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지 서로가 서로를 기꺼이 친구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각기 독특한 존재인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로 더 좋은 만남을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만남을 서로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삼보험은 아직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처럼 뭔가 횡설수설하고 엉켜있는 상태입니다. 뭔가 그동안 중요하다고 여겼던 제 정체성 일부가 아니 그 정체성 그 자체가 깨어진 상태이지만 그래서 더 깊은 곳에 묻어둔 아주 중요한 필요와 갈망이 마구마구 샘솟듯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지만 그냥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더 잘 만나고 싶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만남을 선물해준 혹은 또 선물해줄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그런 선물들을 준비해서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이미 그 선물을 받은 분들도 있을 거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좀 더 정성스럽게 삼보험이 죽기 전까지 여러분들한테 나누고 싶은 선물들을 준비하고 세워가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준비한 다음에 찾아가고 싶습니다. 사실 만남 자체가 선물일 수도 있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제 마음을 끄적여두고 정리해둡니다. 긴 글을 읽어주신 분들에게 긴 말 들어주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 다시 남겨둡니다.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봄처럼 따스한 온기를 서로가 서로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모든 만남에서 그럴 수 없다 해도 단 한 번이라도 봄처럼 새싹이 움트는 그런 만남을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만날 봄날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17일 새벽에 삼봄이 벗들과의 만남을 준비하다가 벗들과의 만남을 그리워하다가 횡설수설 적었습니다. 고맙습니다.